어떤 사람이 풀을 묶어 두 회를 잡히게 했는가. 꿈에 노인이 나타나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말하였도다. 사람들에게 권하노니 부디 음덕을 많이 쌓으라. 이치에 순종하면 마음도 편안하려니와 또한 복을 받느니라.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은혜 갚은 까치, 생쥐, 두꺼비, 호랑이, 제비, 학, 뱀 등등 많은 동물들이 고마운 이를 만나면 잊지 않고 꼭 은혜를 갚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잊고 있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진영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잘 보내고, 뭐, 책도 읽고, 뭐, 와우. 파티도 하고, 네? 예, 사우나도 하고.
파티요?
파티, 제 생파.
아, 생파티. 예. 생파.
Sorry. 제가 이렇게 얘기를 네. 해서 너무 줄임말로 했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선배님도 잘 보내셨죠?
그럼요. 네. 주말은 가족과 함께.
굉장히 외로워 보이시네요, 근데. 소리, 그 목, 음성 자체가 굉장히 고독이 깔려 있어요.
네.
혹시.
저희 가족이 지금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 선배님만 덩그러니 혼자, 남겨두시고 네.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
가장으로서 아, 책임을 네. 다하고 있고
파이팅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풍목룡의 동주 열국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A 트리플 프리미엄급 성우 프리미어 리거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민규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굉장히 예쁜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네.
먼지티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참여해 주실 문자와 반디 사연 주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사연 주제는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영 씨 부모님은 평소에 진영 씨에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저희 부모님은 일단 저 보면 어머 너는 진짜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애가 어쩜 이렇게 귀티가 나니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러세요?
어우 진짜 네. 애가 고급스러워. 여보 얘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귀티 나지 않아? 이러면 네. 우리 아빠는 이제 그렇지 귀티가 나지. 그래서 이제 귀티 고급스러움 이런 멘트 많이 그렇군요. 해주세요. 선배님은 네. 어떤 멘트?
글쎄 뭐 저는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고 네, 돌아가셨고 어머님 전화 좀 해라.
아 전화 좀 해라.
네. 아유, 정말 이번 주말에 전화 네. 못 드렸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보여지네요. 민규 씨는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 밥 거르지 말고 잘 먹고 다녀라. 아, 아프지 그래,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시군요.
네. 어머님 걱정하실까 봐. 네. 엄마.
어머님이 정말 한떨기 수선화처럼 키우시는군요. 이제 봤더니.
네. 그래서 많이 먹고 다녀요.
네. 네. 우리
고전... 잘 먹고 뭐 건강한 소화 잘하면 되지 뭐.
네. 그럼요. 그럼 우리 고전읽기 청취자 여러분은 평소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시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최고의 사연 뽑아서 역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퀴즈 먼저 드릴게요.
네.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고사성어인데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네.
이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은 이야기는 오늘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뜻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감개무량, 2번 결초보은.
네, 오늘 네. 방송 잘 들으시면요 정답 아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동주열국지 드디어 6권으로 들어갑니다.
네, 12권 중에서 6권이면 춘추전국시대 역사 중 어느 시점인가요 선배님?
이 시기는 기원전 613년에서 590년 사이인데요.
네.
초나라의 초장왕, 이 초장왕의 폐업이 확립이 되면서 10년간 지속되는 시기, 그리고 초장왕 사후에 초나라의 패권이 주춤하면서 진나라의 도공치세에서 다시금 폐업의 영광을 되살리는 약 15년간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나라의 폐업이 나날이 견고해진 반면에 뚜렷한 구심점이나 영도 세력을 찾지 못한 채 각국의 내란, 상호 간의 항쟁 등이 어지럽게 얽히고 설켜서 다분히 무법천지의 국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죠.
그렇군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계속 전쟁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죠.
계속 전쟁이야.
이때 사실 나라가 말이에요. 네네. 나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큰 나라는 10개 정도 되고
네.
작은 나라까지면 수십 개의 나라가 난립을 했습니다. 이때.
아이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 나라 저 나라하고 손잡고 저쪽 나라랑 싸우고
아.
또 아까 그 나라랑 또 다른 나라랑 손잡고 나한테 덤비들어오고
어머.
기분 나쁘면 전쟁 시비 걸면 전쟁 싸움의 연속.
와, 계속 전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그중에서 진나라와 진나라의 전쟁 얘기입니다. 진나라와 진나라.
이름이 같아요.
같죠?
네.
한 나라는 나갈 진자를 쓰는 나라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한 나라는 벼 이름 진. 요 나라가 이제 나중에 진시황이 탄생하는 그 나라가 벼 이름 진자를 쓰고 나갈 진자를 쓰는 이 진나라는 전국시대로 들어가면서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네네.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지죠. 요 두 나라가 이름이 같아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한자는 분명히 다르고요.
네.
하필 또 이 두 나라가 노나라 땅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노나라엔 진나라 부장 위가가 남아있으면서 오랑캐 적적의 땅을 대략 안정시켰다. 그러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떠났다. 위가가 보시의 못에 이르렀을 때였다. 문득 아득한 저편에서 누런 먼지가 일어나며 점점 하늘의 해를 가렸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늘을 뒤흔들 듯한 함성이 일어났다. 위가와 군사들은 어느 나라 군대가 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당황했다. 이때 보발군 한 사람이 나는 듯 말을 타고 와서 급히 고한다.
큰일 났습니다. 저것은 진나라 대장 두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위관은 행군을 멈추고 곧 전투 준비를 했다. 원래 두해란 사람은 진나라에서도 유명한 장사였다. 그는 나면서부터 이가 강철 같았고 튀어나온 눈동자는 이상스레 빛이 났다. 그의 주먹은 구리쇠로 만든 망치 같고 뺨은 쇠로 만든 바리떼 같았으며 수염은 머리털까지 감겨 올랐고 키가 일장이 넘었다. 그는 능히 청균의 무게를 들고 평소 계산대부 한자로를 쓰는데 그 무게가 120근이나 됐다. 두해는 원래가 백적 사람으로 일찍이 청미산이란 데서 하루에 호랑이 5마리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아 그 가죽을 벗겨온 일이 있었다. 이에 진왕궁은 그 용맹을 듣고 후회를 불러다가 처음엔 차우 장군으로 삼았다. 그 후 두해는 또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차하산에 가서 산적 1만여 명을 쳐부셨다. 이때부터 두해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이제 대장이 되어 진나라 장수 위가와 서로 싸우게 됐다. 이때 진나라 장수 위가는 진을 치고 서로 싸울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진나라 대장 두해는 진을 치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두해는 말도 병거도 타지 않았다.
용기 있는 군사 300명만 나를 따르라!
두해는 태산 같은 위세로 뚜벅뚜벅 걸어서 바로 진군의 진 속으로 쳐들어갔다. 두해는 120근이나 되는 계산대부를 닥치는 대로 콩타작하듯 말다리와 갑옷 입은 진군에게 휘둘렀다. 그야말로 흉악한 죽음의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듯했다. 진군은 이렇게 흉악한 거인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진군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일진을 패했다. 위가가 명령했다.
역로를 굳게 닫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게 해라.
이에 두해는 한 대의 도부수를 거느리고 영채 밖에서 펄펄 뛰며 진군에게 가진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기를 사흘이나 계속했건만 진구는 꼼짝 못하고 영내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이때 진나라 응원군이 왔다. 응원군을 거느리고 온 장수는 바로 위가의 동생인 위기였다. 위기가 형에게 말한다.
상감께선 적적의 무리가 진나라와 손을 잡고 무슨 변을 일으키실지 모른다고 염려하사 특별히 저를 형님에게 보내셨습니다.
위가는 진나라 장수 두회에 관해서 대충 설명을 했다.
그러니 두회의 용맹을 당해낼 수 없는지라 그렇잖아도 사람을 보내 원병을 청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그러나 위기는 그 형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형님, 과히 염려 마십시오. 재간놈이 용맹한들 얼마나 용맹하겠습니까? 내일 제가 그놈을 쳐서 무찌르겠습니다.
이튿날이었다. 두회는 또 진군의 영채 밖에 와서 싸움을 걸었다.
제가 병거를 타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라.
형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침내 위기는 자기가 데려온 군사들을 거느리고 병거를 달려 싸우러 나갔다. 위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가자 진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위기는 군사를 사방으로 흩어 진군을 뒤쫓았다. 이때 두회가 신호 비슷한 소리를 우렁차게 내질렀다. 그러자 300명의 두부수들이 일제히 달려와 두회를 따랐다. 두회는 그들을 거느리고 120근이나 되는 계산대보를 번쩍 쳐들어 진군의 말과 군사를 닥치는 대로 내리찍었다. 진군은 흩어져 달아나는 진군을 뒤쫓았기 때문에 두회와 300명의 두부수에게 집중 공격을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졌다. 위가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와 대패한 동생을 겨우 구출해서 영채로 돌아왔다.
우와, 두회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골리앗 같아요. 네, 네.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렇죠?
그 두회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이가 강철 같았고 눈동자는 튀어나와 있고 주먹은 구리쇠로 만든 망치 같고 뺨은 쇠로 만든 바리떼 같다.
정말 못생겼나 봐요. 그리고 키가 1장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1장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죠?
이때는 8척을 1장이라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1척은 지금 1척보다 좀 작았는데요.
네.
1장이라는 게 이제 10척이고 3.03m.
우와.
그러니까 키가 3m 30cm.
우와, 진짜 골리앗같이 생겼나 봐. 어떻게 인간의 키가 3m가
3m 30cm.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천균의 무게를 들었다고 하는데 천균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거죠?
30근을 한 균이라고 하는데 1균이라고 하는데 천균이면 3만 근. 그러니까 1근이 600g이니까 1800kg. 아, 18,000kg. 18톤.
우와.
18톤.
우와, 진짜 사람이 18톤을 든다고요? 이거 아 뻥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완전 괴물이잖아요, 이 정도.
원래 이 중국 사람들이 좀 과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아... 무슨 저기 어디더라? 어떤 관광지 가니까 뭐 여기를 보고 죽지 않으면은 뭐 네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정말.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 뒷산 같던데 뭐.
과장이 심하구나.
어쨌든. 그만큼 이 두회가 힘이 셌다는 거예요.
네. 두회란 사람이 평소에 계산대부를 들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 계산대부는 또 뭔가요?
자루가 긴 도끼. 네. 아. 이 계산대부의 무게가 120근이라고 했잖아요. 72kg. 가볍네 뭐.
와, 두회가 들고 다니는 도끼의 무게가 웬만한
72kg.
성인 남자 무게잖아요. 그걸 한 손으로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무게인데요.
아 진짜?
72kg.
72kg를 한 손으로 휘두른대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그뿐인가요? 하루에 호랑이 5마리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이쯤 되면 열국지가 아니네요. 이거는
그럼 그냥 뭐예요?
뻥국지로.
뻥국지로?
뻥국지로 그렇죠. 바꿔야겠어요.
그러시죠.
네.
아무튼 그런 두회가 이끄는 부대가 싸우자고 왔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겁났겠어요. 이
네.
위과 오늘의 그 주인공인데
네네.
그런데 위과의 동생 위기가 겁도 없이 싸우러 나갔다가 큰 코 다쳤죠.
그나저나 전세가 이렇게 되면 싸우나 마나인데 위과 형제는 그럼 어떡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럼 여기서 청취자들의 미련했던 네. 얘기들 소개하고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강대현 님은 게임 그만해라.
아, 그렇지. 보통 요즘 부모님이면 많이 하시는군요.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김주아 님은 전 나이 33살인데 지금도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공부는 평생 하나 봐요.
그래요? 왜 그러실까? 대학원생인가?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시나 봐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럼요. 네. 예, 하나 읊어 주세요.
네, 김민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많이 해주셨던 말씀, 사랑한다. 이 말을 저는 10여 년 전 갑자기 떠나가신 엄마께 진심을 담아 해드리지 못한 게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그래서 5개월 된 제 아이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사랑한다입니다.
네, 아유, 그렇네요.
마음이 참 촉촉해집니다.
네.
김미경님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야무지지 못해서 털팔이라고 하십니다.
털팔이.
털팔이. 무슨 일이든 대충대충 한다고요. 아, 하셨고요.
예, 털팔 씨께서 보내주셨었고요. 그리고 현혜자님, 우리 엄마는 술 먹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둘 다 할수록 익숙해진다라고 하셨어요.
할수록 진짜, 익숙해진다. 진짜. 야, 예, 맞다.
맞아, 맞아.
이송미님, 저희 엄마가 자주 하셨던 말, 이 복받을 자식아.
우와.
매일 야단 맞을 일만 저지르는 말썽꾸러기 자식이지만 혼내면서도 복을 심어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인지 복을 많이 받고 사는 것 같네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박창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2012년에 44세 나이로 결혼을 했는데
우와.
한 10여 년 동안 결혼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결혼 후에는 아기는 언제 생기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아기 태어난 지 15일 된 지금은 아기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미선님께서 친정이 멀어서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서 가끔 전화 통화하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도 또한 엄마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구창희님, 친정 부모님은 안 계시고 96세 시아버님, 일할 수 있을 때가 좋은 때니라 하십니다. 와,
맞아요,
96세
맞아요.
장수하셨네요.
네. 그리고 정성훈님, 건강관리 잘해라. 그리고 애들 어릴 때 돈 모아라. 예요. 애들이 크면서 격하게 실감하는 말이죠 하셨습니다.
네.
네, 강윤미님이 보내셨습니다. 전 부모님과 일찍 헤어져서 딱히 듣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자주 하는 말은 너 공부 안 하니? 공부는 언제 하냐? 가 주 내용이네요.
네.
그렇네요.
아이들한테 공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공부 안 하니?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공부로.
차라리 공부 안 하니가 낫지. 네 이름이 뭐니? 이런 부모님은 혹시 없겠죠? 없으실 거예요. 네.
자, 위과와 두 회의 전쟁 이야기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갑니다.
그날 밤 위가는 군영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봤으나 두 애를 꺾어 누를 만한 묘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3경이 되어서야 위가는 너무나 피곤해서 자리에 쓰러져 홍곤이 잠이 들었다. 그때 누가 귓전에서 속삭인다.
정초파! 정초파! 정초파!
위가는 자다 말고 이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장막 안엔 아무도 없었다.
아, 분명 누가 내 귓가에 대고 청초파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내가 착각을 했나?
위가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살며시 잠이 들렸는데 비몽사몽간에 또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
청초파!
위가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동생 위기에게 이 일을 말했다.
십리 길이나 되는 보시의 못에 청초파라는 뚝이 있는데 혹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꿈에 신인이 나타나 진군의 청초파에서 패할 것이라는 걸 형님께 알려준 거 아닌지요. 좌우간 저는 일지군을 거느리고 미리 청초파에 가서 매복하고 있겠습니다. 날이 새거든 형님은 진군을 유인해서 청초파로 끌고만 오십시오. 형님과 제가 그곳에서 진군을 좌우로 협공해봅시다.
좌우간 그렇게라도 해보자.
즉시 위기는 일지군을 거느리고 청초파로 갔다. 날이 새자 위과가 군사들에게 분부한다.
지금부터 여성으로 돌아간다. 그리하고 전군은 출동 준비를 해라.
진군은 일제의 영체를 뽑고 여성 쪽으로 출발했다. 아니나 다를까 두 해는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가는 진군을 추격했다. 위가는 한편으론 싸우며 한편으론 달아나면서 진군을 점점 청초파로 유인했다. 진군이 달아나는 진군을 뒤쫓아 청초파에 이르렀을 때였다. 난데없이 포성이 우렁차게 일어났다. 동시에 위기의 보병들이 일시에 일어났다. 지금까지 달아나던 위가도 돌아서서 진군에게 달려들었다. 삼십간에 진군은 두 해를 겹겹이 애워싸고 앞뒤에서 그를 협공했다.
그런다고 내가 겁낼 줄 아느냐?
두 해는 120근이나 되는 계산대보를 팔랑개비 돌리듯 휘둘렸다. 위가의 진군은 많은 사상자를 냈다. 진군은 좀채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위가 형제는 군사들을 지휘하며 두 해를 공격할 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싸움이 점차 자리를 옮겨 총초파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두 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기름칠을 한 신발을 신고 얼음판을 건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를 보자 진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급히 두 해를 공격했다. 이때 위가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다. 저편에서 삼배 도포를 입고 집신을 신은 한 노인이 마치 농군처럼 두 귀에 푸른 풀을 한 묶음씩 잡고 두 해가 움직일 때마다 그 발을 묶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두 해의 눈엔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두 해의 걸음걸이는 더욱 비틀거렸다. 무엇이 자꾸 발을 묶었기 때문에 두 해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
지금이다!
위과 위기 두 형제는 손살같이 병거를 달려가 창을 번쩍 들어 두 해를 찔렀다. 두 해는 겨우 몸을 피했으나 묶어놓은 풀에 두 발이 긁려서 큰 소리를 지르며 벌렁 나자빠졌다. 진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달려들어 쓰러진 두 해를 산채로 잡아 결박했다. 진나라 도보수 300명은 자기네 대장인 두 해가 사로잡히는 걸 보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위가가 결박당한 두 해를 굽어보고 묻는다.
내 스스로 영웅이라고 뽐내더니 어째서 사로잡혔느냐?
참 이상한 일이다. 무엇이 내 두 발을 자꾸 묶어서 마음대로 몸을 놀릴 수 없었다. 이건 하늘이 내 목숨을 뺐습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참 이상한 일도 있구나.
두 해는 무서운 힘을 가진 장수입니다. 그냥 우리 군 중에 두어두었다간 무슨 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도 지금 그걸 염려하는 중이다. 즉시 두 해를 참하여라.
결국 거인 두 해는 결박당한 채로 진군의 칼에 죽었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키가 3m가 넘고 72kg이나 되는 도끼를 그냥 팔랑개비 돌리듯 휘두르는 장수가 어떻게 풀에 발이 묶였다고 쓰러질 수가 있죠? 발이 한번 휘두르면 풀이 뿌리채 다 뽑힐 것 같아요. 애들이 너덜너덜하게.
그게 그냥 풀에 발이 묶인 게 아니고요.
네.
그 홀령이 묶어놓은 거예요. 네, 홀령.
홀령이 등장하고 이야기 장르가 액션에서 약간 미스테리 스릴러로 넘어가네요. 말 그대로 귀신이 고칼로르시네요, 이게.
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발은 묶이고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이 모든 상황은 위과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꿈에서 노인이 청초파로 가라고 했는데 말을 듣고 청초파로 갔더니 두해가 발이 풀이 묶여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죠.
하늘이 위가를 돕고 있네요. 그런데 두해도 참 쿨한 것 같아. 보통 적에게 잡히면 죽어서도 네 놈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텐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참 이상한 일이다. 무엇이 내 두 발을 자꾸 묶어서 마음대로 몸을 놀릴 수가 없었다. 이건 하늘이 내 목숨을 빼앗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 겉보기에는 괴물 같은데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는 쿨한 면도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두 해도 아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건 네. 하늘의 뜻이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위가의 꿈에 나타나서 청초파로 가라고 가르쳐주고 청초파에서 두 해의 발을 풀로 묶은 그 노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이때 그냥 알려드릴게요.
500원이죠.
계속 들으시면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노래 듣고 다음 낭독 이어질게요.
네.
오늘 퀴즈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는 뜻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감개무량, 2번 결초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르는 약속 듣고 돌아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작품은 풍목령의 동주열국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죠?
네.
저희 아버지가 경비일을 하시거든요. 전화 오셔서 그날의 운세를 읽어주신답니다. 매번 아버지께는 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대요. 그리고 제 나이는 40입니다. 김경영님.
다 키우셨는데. 다
부모님 심정은 다 그렇지 뭐.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리고 심환기님께서 저는 사람인데 왜 어머니는 제게 인간아 이 화상아 이 웬수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인간한테 인간이라고 그러지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상아 이 웬수야.
김상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가끔 동생하고 다투면 너나 잘해 하시죠. 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6543님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제는 내가 자취하는 아들에게 밥 먹고 다니니? 라고 자주 물어봅니다.
네. 네. 1211님 저는 초등학생 박수빈이에요. 엄마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네 물건 좀 잘 챙겨라.
초등학생들도 듣고 있네요.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요. 네. 대단한 학생들이네요.
자, 9032님은 예야 형네 자주 가봐라. 예야 체한다. 꼭꼭 씹어 천천히 먹어라. 예야 내복 좀 챙겨 입고 외출하거라. 여기 이렇게 딱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예야
예야. 네. 108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25주년 날입니다. 친정엄마 말씀은 남편에게 아직도 예쁘게 입고 공손하게 하라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웃긴 것 같아요. 1334님 네. 우리 아버지께 제일 많이 듣는 말 저런 걸 누가 데려가? 그렇네요.
7275님은 어머니는 요즘 저에게 손주를 내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 저 아직 여자친구도 없어요.
이런 빨리 내놓고 싶겠네요.
결혼이라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네. 902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빠는 공부는 좀 하고 있냐? 고시 준비하다가 취집해버려서 아쉬워하거든요.
취집.
취집. 네, 그리고 곽은하님, 저희 엄마는 언제 오냐, 밥은 먹었냐, 란 말씀 많이 하세요. 항상 퇴근이 늦어서 걱정하시며 퇴근하고 들어가면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미리 방을 따뜻하게 해놓으십니다. 그 흔적이 엄마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대단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조희정님, 우리 아버지는 머리에 든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며 네. 늘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계속 공부하라고 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고 박사까지 따라고요.
우와, 바쁘시네요.
김종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 진짜로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공부했어야 했는데 참 아쉽네요. 아이 둘을 키우니 절실히 느껴지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네. 고금주님께서 자꾸만 까칠, 시크, 도도, 삼박자 두루 갖춰가는 딸에게
딸에 대해
얘기하면 엄마께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 어쩜 너 클 때랑 그리 똑같냐. 까칠한 저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 평생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요.
네.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연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진짜 많네요.
수백 오늘은. 통 들어왔어요. 박소영님, 엄마는 결혼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서방에게 잘해라. 그게 잘 사는 거다. 그리 말씀하세요.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크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100번 말씀해도 옳은 네. 말씀이죠.
그럼요. 그럼요.
부부 사랑이 근본이에요.
부부 사랑?
제가 살아보니까.
아, 그래요. 두 분은 네.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모르니까.
네. 네. 읽어주시죠.
김지영님이 보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만 보면 큰일이다 큰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반 지났는데 아직 아기가 없거든요. 엄마 제발 릴렉스 홍홍홍 사랑해 엄마라고.
그리고 2908님 뻥국지에 빵 터져 우유 뿜었어요. 옷 다 베렸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2908님
그렇군요.
권진영 씨가 세탁비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계좌로 쏴드려요? 예, 요즘에 저희는 3,000원인데 3,000원 보내드려요?
자, 두 회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위과를 도와준 이 꿈속의 노인. 과연 정체가 뭘까요? 지금부터 이 노인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날 밤에 위과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을 잤다. 꿈이었다. 낮에 청초파에서 두 회의 발을 풀로 묶던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이 위가에게 정중히 읍하며 말한다.
장군은 두회가 사로잡힌 까닭을 아시오. 이 늙은 몸이 풀로 발을 묶어 그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회는 풀에 걸려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가는 꿈속에서도 황급히 일어났다.
나는 원래 노인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오. 이런 큰 도움을 받았으니 장차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희 아비 되는 사람이요. 장군은 생전에 부친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서 내 딸을 다시 좋은 곳으로 개가시켜 줬으므로 이 늙은이는 구천에서도 여간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장군은 내 딸을 다시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도리어 내가 장군에게 은혜를 갚고자 미미한 힘이나마 기울여 놓은 데 불과합니다. 장군은 앞으로 더욱 힘쓰십시오. 반드시 대대로 영귀하고 자손은 왕후가 될 것이요. 결코 내 말을 잊지 마시오.
노인은 문득 사라졌다. 동시에 위가도 꿈에서 깨어났다. 그럼 조이란 어떤 여자인가? 독자는 혹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위가와 위기는 바로 진문궁 때 유명한 장수 위주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위주가 살아있을 때 일이었다. 원래 위주에겐 사랑하는 첩 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조이였다. 위주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들 위가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내가 이번 싸움에 나가서 죽거든. 너는 조이를 좋은 사람에게 개가시켜라. 결코 조이가 적막한 일생을 보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러던 위주가 정작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 태도가 일변했다.
조이는 내가 평소 사랑하고 아끼던 여자다. 내가 죽거든 조이를 나와 함께 묻어다오. 그녀는 틀림없이 나를 위해 순사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땅 속에 묻혀도 외롭지 않으리라.
위주는 말을 마치자 이내 숨을 거뒀다. 그러나 위가는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 살아있는 조이를 함께 묻지 않았다. 동생 위기가 묻는다.
형님은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실 때 분부하신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평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거든 조희를 좋은 곳으로 개가시켜 주어라고 하셨다. 임종 때 말씀은 정신없이 하신 것이다. 효자는 부모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따르는 법이다. 숨을 거두실 때 정신없이 하신 말씀을 어찌 따를 수 있으리요?
위가는 장사를 마친 후 조희를 좋은 선배에게 개가시켰다. 이러한 음덕이 있었기에 조이의 친정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나 풀을 묶어 그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결초보은하겠다라는 말을 곧잘 쓴다. 그러나 이 말에 이런 고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튿날 위가는 동생 위기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아버지께서 평소 하신 말씀을 지켜 조희를 살려줬으나 지하에 있는 그 친정아비가 이렇듯 나를 도와줄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요.
위기는 형으로부터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거듭 감탄에 마지 않았다. 진군은 참패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나라는 두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군과 신하가 하나같이 기운을 잃었다. 한편 진나라 진경공은 위가의 공훈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호 땅을 하사했다. 다시 진경공은 큰 종을 만들게 하고 그 종에다 위가가 승전한 연월리를 새기게 했다. 진경궁 시대에 만들어진 이 종을 후세 사람들은 경종이라고 불렀다.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위가가 효자라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아버지의 그 마지막 유언대로 조희를 아버지와 함께 순정을 네.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네요. 순장, 생매장이잖아요. 이거 너무 그렇죠. 잔인하고 무서워요. 네. 생매장.
그러니까 이 위과라는 사람이 효자이기도 하고요.
네네.
굉장히 그 어질고 착한 사람인 거죠.
그러네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승리예요.
네네.
이 당시에는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죽을 때 같이 따라 죽게 만드는 순장 풍습이 있었어요.
순장 풍습이.
네. 특히 왕이 죽었을 때는 뭐 네. 수백 명까지도 수백 명에서 만 명까지도 같이 순장했다는 기록이 우와. 있어요.
정말
생사람이
당연하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돼 지금. 아니 갈라면 자기 나가지. 왜 멀쩡한 사람들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장 그러니까요. 풍습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도의 일부 지방 법적으로는 금지했지만. 살이라고 우와. 그러죠. 그걸 아마 샤리라고 하던가.
샤리?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같이 그 화장을 시키죠.
어머. 네. 그 진짜 생화장이에요. 그러면
화장.
와.
생으로. 근데 이게 없어졌죠. 법적으로는. 근데도
없어져야죠.
그런데도 제가 그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신문 보니까 또 그런 그 아주 악습이 남아 있다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와.
이 가부장적인 사회. 고대 문명에서는 이런 네. 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그 조희의 아니죠 위과의 아버지 위주가
네.
이제 평소에 정신이 말짱했을 때는 그 조희라는 여자가 아직 젊으니까
네.
내가 싸움에서 이번 전쟁에서 못 돌아오면 개갈시켜라
라고
말하다가 이제 죽을 때 죽기 전에 정신이 혼미했을 때
네.
같이 저 순장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위관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네네.
돌아가실 때 말을 안 듣고 평소에 아버지가 했던 말을 들어서 개갈시켜서 보냈어요. 근데 그 조희의
친정아버지가
도와줬죠. 이 두희를 물리치는데 결처보훈이란 말이 나왔죠.
만약에 조희를 순장했다면 조희의 아버지가 하늘 품고 나타나가지고 원수를 갚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아주 그냥 끔찍하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회의 발을 모는 게 아니라 위과의 발을 묶었겠죠.
그러니까 묶었겠지.
네, 얼마나 그렇게 딸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가 고마웠으면
네.
홀령이 친정아버지 홀령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줬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행운과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네요. 평소에 부모님께 잘하는 효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역시 행운과 복은 랜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결초보은이었구나.
그렇죠.
네. 결초보은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얽힌 유래 굉장히 새롭죠.
그렇죠.
결초보은 선배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결초보은. 네, 묶을 결. 풀초.
풀초.
갚을 보 은혜 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된다는
의미죠.
네.
진문공이라는 사람이 왕에 오르기까지 18년 동안 각 나라를 돌아다녔거든요.
네네.
아주 뭐 그 못 살 때도 있었고 거지 같을 때도 있었어요. 꼬리.
그렇죠.
그때 그 진문공의 주변에서 그를 끝까지 보필한 충신이 위주라는 사람인데
네네.
이 위주에게는 조희라는 첩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과가 아들이 그녀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순장시키지 않고 살려줬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전투에서 조희의 친정아버지가 위과의 승리를 도왔다는
네.
풀을 묶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음덕을 많이 써야 돼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아까 평소 부모님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같이 나눠봤잖아요.
네.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2014년은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그러면 효도하면 분명히 복이 돌아올 거예요. 저도 잘할게요.
네. 청취자 사연 보죠.
네.
아,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엄마께서 하루가 멀다고 숙제 좀 하라고 하시네요. 1957. 역시 또 초등학생.
저도 숙제가 많이 밀렸잖아요. 여자는 예뻐지는 게 평생 숙제인데 숙제가 30년 넘게 밀렸어요. 이모도.
그 숙제 언제 할 거니?
그러니까 해도 해도 줄질 않아. 너무 네. 밀려서. 네, 그리고 7943님. 살 빼라면서 먹을 땐 늘 먹는 게 남는 거라며 독려하는 엄마 사랑.
네.
맞습니다.
김선강님이 보내셨습니다. 택배를 하는데 항상 차 조심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리고 용돈 좀 보내라 하십니다.
용돈 좀 보낼 게가 아니라 보내라 하십니다. 네.
박소영님, 효자는 평소에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씀 마음에 담아 갑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심동섭님, 부모님이 동생 왜 결혼 안 하냐고 제게 물으시네요. 저도 참 궁금한데 말이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양선미가 부릅니다. 호접지몽.
권진영의 고전 일기. 1월 13일 월요일. 제목 은혜 갚는 진영. 은혜 갚은 혼령하니까 괜히 으스스하다. 결초 보은 은혜 갚는 이야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유래에서 비롯된 건지 자세히는 몰랐었네. 나름 감동이 있구나. 위가처럼 나도 평소에 부모님께 잘하면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려나? 가만히 있어봐. 혹시 나한테 은혜 갚을 사람 어디 없나? 자, 가만히 있어봐. 어디 보자. 생각해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나한테 은혜 갚을 거 있으면 시간 끌지 말고 올해 후딱후딱 갚으세요. 어떤 식으로 은혜를 갚을지 궁금해지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은혜 갚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어디 고마운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이거 하루에 한 명씩 은혜를 갚는 걸로 치면 1년 365일 모자라지 않을까?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밥도 사주고 힘도 대주는 언니들한테도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도 감사하고 따지고 보니 많잖아. 이거 은혜 언제 다 갚지? 아, 좋다. 진영이의 2014년은 보은의 해로 정하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나 개그맨이잖아. 날마다 더 노력해서 큰 웃음으로 갚을게요.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악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드리고요.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숲에서 이번 주에 고전 동주 열국지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 부모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 네, 좀 살펴보죠.
살펴볼까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엄마께서 부모는 먼저 간다. 너희 형제들은 서로 아껴주고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9589님이 그런 말씀을 네. 주셨네요.
그리고 5785님, 우리 엄마는 맨날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는 말을 사용하셔요.
주머니에 손 넣지 마.
이러고 주머니에 손 넣고 넘어지면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요?
네. 5737님이 보내셨습니다. 너 지금처럼 살면 거지 된다.
야, 진짜.
야, 이건
와닿네. 아,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네.
그러니까 뒤통수. 너 지금처럼 살면 잘한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거지 된다. 네.
고연희님의 고전하면 왠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고전 읽기 듣고 나서부터는 고전이 친근해졌어요.
맞아요.
이젠 저에게 없으면 안 되는 고전 읽기. 애청하고 주위에 홍보 많이 하는 걸로 그 은혜 갚을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출판사들, 고전 책을 내는 네. 출판사들이 권진영 씨하고 저에게 훈장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 주세요. 우쭈쭈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박승환님, 왜 저는 나비효과가 떠오르는 걸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스치는 많은 일들이 원인이 있는 듯합니다. 따뜻하게 삽시다 하셨어요.
나비효과? 왜 갑자기 나비효과.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내용에 관련하니까요?
응, 내용에 관련된 거죠.
아, 오늘 결주 보내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천재인데?
역시 프리미엄급이죠?
천재인 걸로.
목소리만 프리미엄급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도 프리미엄급으로.
그러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민규 씨가
네.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세요.
부끄러움 많이 타요.
아니, 저는... 얼굴이 좀 금방 빨개져서 그래.
아유, 너무
순진한 거죠, 뭐.
귀여워요. 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움도 프리미엄급. 자, 나대경님.
나대경님.
방학 끝나기 전까지 고전일기와 함께 지식 쌓기.
맞아, 맞아. 하트 뿅뿅뿅.
세 개를 날려주셨네요.
네. 네. 그럼 선물 받으실 분 골라야죠.
아니요. 더 읽어드려야죠. 김유은이 님도 오셨어요. 저도 동생들에게 추천하고 그 동생들은 또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해줘야겠대요. 고전일기를. 아!
와, 감사합니다.
네, 김유은이 님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네, 다음번에는 어디 사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전일기를
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많이 전도합니다.
많이 많이 전도해요.
그럼요. 저도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전읽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정답.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의
정답은?
고서 성어는 무엇일까요? 결초보온입니다. 결초보온.
결초보온이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문자로 보내주셨던.
저희 엄마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라며 꾸지람하세요. 0231님.
네, 그리고 8285님. 결초로 죽었지만 두해가 멋져 보이네요. 정답.
이분은
결초보온.
두해가 멋져 보이.
왜 두해 편을 드는 거예요?
아, 왜냐면 자기가 인정을 했으니까 하늘의 뜻인 것 같다고.
네네.
쿨하게 그랬으니까.
쿨하게. 피가 쿨해.
8285님이고요.
609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결초보온입니다. 저 꼭 뽑아주세요. 춘천에 사는 애기 엄마입니다.
네, 뽑히셨어요. 네. 그리고 반디로도 정답 2번 결초보온. 고전님께 오늘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래 선곡도 어울리게 참 잘하시네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지만 고전님께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합니다. 너무 좋은 방송이라서 도움 많이 되거든요. 하고 이영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지희님은 정답은 결초보온이죠. 방학이라 집 청소하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권진영 씨 너무 재밌게 연기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계부님께서 이번 결초보은 집중하게 되네요. 좋은 방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을 뽑히신 분 5737님입니다. 너 지금처럼 살면 거지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반디로는 이영숙, 김지희, 민계부님이고요.
네.
또 문자로는요.
문자로는 023 하나님, 8285님, 6099님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사연 5737님.
네. 이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 더 킬러스의 휴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성우 이민규 씨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전 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아,